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특수작전 부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수주 내에 이라크에 파병될 전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이들 병력이 기습작전과 인질 석방, 정보 수집, ISIL 관계자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부대가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자치정부군과 협력하고 시리아에서는 단독 작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정통한 관리들에 따르면 특수원정 타격 부대는 약 200명의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성명에서 자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뒤 세계 우방국들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지상전투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과 특수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승인과 정부군의 협조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들이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터키 국경에 대한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나토 외교장관들은 새로운 안보 강화 방안에 지중해와 터키 인지를리 공군기지에 동맹군 전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장관들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터키 접경 지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추가 조치를 계속 모색하기로 한 나토의 결정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슈툴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이 수주일 안에 터키에 대한 조치들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지난 9월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으로 시리아의 전황이 크게 변했다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체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의 지원이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어 최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시리아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투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정부 관리들은 어제 반군 무장 세력이 마지막으로 장악하고 있는 홈스 지역을 떠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발칸 국가 몬테네그로의 회원국 가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옌스 슈툴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는 한때 유고슬라비아의 일원이었던 몬테네그로를 위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고르 루크식 몬테네그로 총리는 오늘 나토 회의에 참석해 내년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것은 큰 영광이며 9년 전 독립한 몬테네그로 역사의 획기적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크식 총리는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조직범죄 청산에 계속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그동안 나토 회원국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수많은 개혁 조치들을 단행해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몬테네그로의 나토 회원 가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휴양지로 인기가 높고 좋은 해외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테인세인 대통령과 만나 평화적 정권 이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실시된 미얀마 총선거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한 뒤 국가적 통합을 위한 회담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수치 여사는 오는 9일에는 미나웅 훌라잉 미얀마 합참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거의 50년 만에 군부 통치가 막을 내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의회 의석의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미얀마 헌법은 또 군부 인사가 국방과 내무, 국경보안 등 정부 요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미국의 전직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양자 회담 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o try to get both North Koreans, South Koreans. As well as the American company.
남북한의 적십자 대표가 스위스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회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지역에서는 눈이 오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양자회담 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샘넌 전 상원의원은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핵물질을 암시장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이를 워싱턴에서 열린 핵 관련 국제회의 뒤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propose that now. I don't want to.
페리 전 장관은 지금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며 6자 회담뿐 아니라 미북 양자 혹은 3자 회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 재직 중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퇴임 후인 지난 2006년엔 애쉬턴 카터 현 국방장관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 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달 국제 핵 문제와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영변 핵시설 폭격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페리 전 장관은 VOA에 폭격이 좋은 것으로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으로 회고록에 비춰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도발적 행동을 구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To try to get both North Koreans, South Koreans, as well as the American government to realize this was a serious problem.
페리 전 장관은 하지만 지금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단기적 방안으로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이른바 3노 원칙을 견제하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과 해커 박사는 모두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핵 재앙 방지를 위한 룩셈부르크 국제 포럼과 NTI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위험한 위협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a danger and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even perhaps even more, it's a great burden on the North Korean people.
한국은 경제가 번영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왕성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엄청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해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샘넌 전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중단기적으로 북한 정부가 핵물질을 국제 암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worry in the short medium term about the possible sale of nuclear materials.
북한의 경제가 계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 핵물질을 판매하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넌 전 상원의원은 이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핵무기 통제와 테러 재앙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남북한이 오는 11일 1차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정부 당국 간 채널이 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당장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남북당국회담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이었습니다. 8.25 합의 당시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장관급 회담 이후 8년 만에 남북 간 상시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던 당국 간 만남은 접촉 수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당국 간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논란이 예상됐던 회담 수석 대표의 경문제를 차관급이란 절충안으로 우회하고 회담 장소를 당초 합의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개성에서 열기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도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남북한의 정치 일정 등으로 한동안 당국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내 당국회담 개최라는 실리적 측면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국회담이 열려도 수석대표의 급이 낮은 데다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커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지도자가 마지노선을 그어놨어요. 장회담하는 걸 최고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보고 있는 상황에 협상에 나간 대표가 재량권을 낼 수도 없잖아요. 합의를 해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또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시간 걸리는 사이사이에 암초와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각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당국회담의 중점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입니다.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이에 따른 서신 왕래와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접촉 때도 공동보도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국회담 의제로 명기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이산가족 상봉행사 당시 북측 상봉단장인 이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빨리 하고 여러분들보다 자주 여기 오셔서 또 만나고 또 자주 만나시고.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이유는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금강산이 열릴 경우 사실상 5.24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는 데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하는 마식령 스키장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선대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측으로선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정도는 해줄 줄 알고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 안정 보장 조치가 그것입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관광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경치를 보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외화를 벌 수 있는 달러 박스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맞교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 역시 군사적 보장 문제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장해온 5.24 제재 해제 문제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걸려 있어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5.24 조치 해제 대신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부터 추진해 5.24 조치를 해제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정원 전옥현 전체 1차장입니다.
8.25 합의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늘어나면 사실상 5.24 제재 조치에서 제한한 민간 부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5.24 제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죠.
한국 정부가 이번 당국회담을 1차 당국회담으로 명명하고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첨예한 남북 간 입장차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국회담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어려운 만큼 남북이 일단 가능한 교류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적십자 대표단이 오는 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남북한이 당국회담에 합의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적십자사 국제회의에 김성주 총재와 강옥원 사무총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백용호 집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적십자사 대표단이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남북한 사이의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 적십자 대표들의 회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선 제20차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와 180여 개국 적십자사 2015년 대표자 회의, 그리고 제32차 국제적십자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적십자 대표 간 별도 회동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대표자 회의 등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차관급 당국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양측 대표단이 국제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한국 측의 대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에 앞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적십자 국제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십자사 연맹 주도의 대북 지원 공조체계인 협력 합의 전략에 아시아 적십자사들과 함께 대한적십자사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 위주로 참여했던 협력 합의 전략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주요 지원국 적십자사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대북 지원 체계입니다. 또 김 총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올해부터 북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을 단위 통합 지원 체계와 의약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미화 34만 달러 규모의 마을 단위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측 대표가 만날 경우 이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간 대화 국면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의 기간 중 양측 대표단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만나서 최근의 남북관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적십자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고 뭐 논의를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 형태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당국 간 대화나 남북 관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측은 생사 확인과 정례화 등에 적극적인 반면 북한 측이 소극적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북 적십자산은 지난 9월 7일 실무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금강산 면회소 등에서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이 주한 미군 부대에서 자신의 체험을 증언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미군 장교는 북한 군인들의 열악한 병영 환경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30일 한국 우산의 미군 공군기지에서 탈북 여성의 강연회가 열렸다며 웹사이트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중년의 이 탈북 여성은 한국에 정착한 지 7년이 됐고 이날 미군 제35 방공포병 여단 병사들에게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체험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특히 북한에 있을 때 남북한이 통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때문이라고 배웠다며 하지만 한국에 와서야 그게 진실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국에 속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999년에 처음 탈북했다며 어린 딸을 작은 부유물에 태워 두만강을 헤엄쳐 건넜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노린 중국 동료가 공안당국의 신고에 북송되면서 딸과 강제로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송된 뒤엔 북한의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북송된 뒤 강제 노동과 성폭행, 고문, 낙태 등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날 증언을 들은 35 방공포병여단의 레티 티넌 일병은 태평양 사령부 뉴스팀에 이 탈북 여성의 강인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여성이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생명을 무릅쓰고 탈출한 얘기가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미군들은 이 탈북 여성의 강연 뒤 북한 인민군 병사들과 주민들의 삶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키 디모프 주니는 북한 군인들의 복무 기간이 그렇게 길고 군인들이 배고픔으로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병사들의 병영 생활이 다른 나라 병사들과 비교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한국 병무청이 지난해 발표한 외국 주요 국가의 병역 제도에 따르면 북한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세계에서 군 복무 기간이 가장 긴 나라입니다. 북한군 남성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 여성은 7년이고 지난해 기간을 2년 더 연장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북한 병사들보다 5배 이상이나 짧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병사들의 평균 연봉은 $1,400로 급여 자체가 거의 없는 북한 병사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병제인 미 육군의 경우는 일반 병사는 4년을 복무하고 연봉은 2만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또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북한의 병사들과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이날 미군 기지에서 증언한 탈북 여성은 미군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말한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었다며 행사 자체가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하지만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기에 안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이 여성의 신상과 증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2년 전 6.25 전쟁 국군포로 출신인 탈북자 유영복 씨를 오산 공군기지에 초청해 강연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엔 현재 2만 9천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 씨 부부는 이들이 자신들에 대한 북한 비난 자신들에 대해서 북한 비자금을 들고 미국으로 망명해 도박과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이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 부부가 한국 내 탈북자 3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가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A 씨와 북한 전직 총리의 사위 K 씨, 북한 전직 외교관 K 씨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한국의 각종 언론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왔습니다. 고 씨 부부가 이들을 상대로 청구한 배상 금액은 1인당 미화 약 17,000달러씩 총 51,000달러 가량입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소송 이유에 대해 이들 탈북자들이 방송에서 고 씨 부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다 미국으로 도망쳤고 그 돈으로 도박과 성형을 했다든가 고영이와 고영숙의 아버지 고경택 씨는 친일파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 일본 후지산 혈통이 반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숙 씨의 남편 리강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을 방문해 해당 법무법인의 소송을 의뢰한 뒤 곧장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송제일교포 출신의 고영숙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이의 여동생으로 외교관 남편과 결혼해 스위스에서 생활하다 1998년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김제1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당시 김제1위원장의 뒷바라지를 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스위스 비자금 등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고영숙 씨 부부는 미국 망명 당시 중앙정보국 CIA에 비자금 등과 관련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두려웠다고 망명 동기를 말했고 CIA는 고 씨 부부를 상대로 관련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고 씨 부부가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직접 관리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고영숙 씨 부부가 외화벌이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비자금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자금을 담당했다라는 것은 그건 말이 좀 과장된 거고 북한의 비자금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가? 일정 부분 뭐 외화벌이 같은 거를 한 파트를 맡아서 운영을 했을 수는 있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도 고영숙 씨 부부가 비자금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깊이 관여하거나 그럴 처지는 아니었을 거죠, 그 남편이. 고영숙이 먼저 망명하자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망명, 고영숙도 따라서 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정 박사는 또 고영숙 씨 부부는 스위스 바덴바덴에 살았고 김제1위원장은 스위스 베른에서 학교를 다닌 것으로 미뤄 이들 부부가 김제1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생활을 뒷바라지했다는 이야기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영숙이 남편이 스위스에 외교관으로 나가 있었을 거예요. 고영숙 남편인 망명한 게 98년 늑대쯤 될 텐데 김정은이 귀국한 게 2001년인가 그렇잖아요. 망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계속 거기 남아있었죠. 고영숙이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들어가지 않은 건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큰 비자금 가지고 달아나고 그랬으면 뭐 큰 문제가 됐겠죠, 그게.
정 박사는 고영숙 씨는 제1동포 고경택 씨의 셋째 딸로 1973년 4월 화보집 조선에 게재된 고경택 씨의 수기를 보면 고영숙 씨는 북한 당국의 장학금을 받으며 함흥 약학대학에 다닌 것으로 소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던 학생운동가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가 새로 펴낸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와 함께 책 내용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반북 활동을 하다 체포돼 1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런 북한의 참혹한 인권적인 현실을
소위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웠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 북한 인권 운동가로 전향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김영환 씨가 다시 강철로 살아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먼저 김영환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영환입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 주사파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91년에 북한을 잠수정을 타고 밀입국해서 김일성과 두 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모순과 그리고 김일성과 북한 주체 사상의 그런 모순점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생각을 바꿔서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을 지난 15, 16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사파 운동권이 돼 김일성을 만나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었다가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돼 결국 자신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김일성과 얘기를 해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기본 논리구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김일성이 지도사상을 진심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도사상을 내세운 게 아니고 절대적인 독재 통치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물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다.
이 책에는 14년간 중국에서 진행한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과 경험도 담겨 있는데요. 김영환 씨는 지난 2012년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114일간 모진 고문과 강제 구금을 당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됐습니다.
예, 중국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이 북한에서 학생, 교원, 군인 아니면 국가 관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외부 사회의 진실을 알리고 또 북한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모순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기존의 마르크스 계급이로 이런 거 하여튼 완전히 다 부정하고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게 이제 제가 했던 게 주체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인류 미래를 밝혀주는 이념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중에는 이번 행사에서 합창을 들려준 남북합창단 단원들도 있습니다.
남북합창단이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남한에서 이 각성을 하고자 노래하는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될 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노래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런 노래도 하게 되면서 저희 자신을 일깨운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을 받으셨을 때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실제 지지는 냄새가 났다든지 그리고 그 의자에 거의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밥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받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상상만으로 했을 때는 다리가 퉁퉁 붓고 30일 동안 그렇게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상이 사람으로 상상이 안 되고 가장 서민을 위하고 가장 민중을 위한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는 독재자 밑에서 핍박받고 있는 민중들이 아닐까
쉽게 겪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이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게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묻을 수 있고 또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뭐 편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 신념 같은 게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또 이렇게 확실한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혐의라는 개념은 강철서신 작성한다고 광연 결성을 주도한 것 그거였는데
이 책에는 중국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대북방송 송출사업 등 김영환 씨의 여러 활동에 대해 적혀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북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14명의 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한국의 민간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비정부 민간기구인 아시아 녹화기구 김소희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수력 원자력이 최근에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서 미화 약 8만 7천 달러 상당의 묘목 3만 3천 그루를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녹화 기구를 통해서 예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상당히 많은 네. 양의 이 묘목들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가요?
아, 현재 아시아 녹화 기구가 상해도의 사리원 지역에 임용 복합 시범 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조림용하고 연료림 묘목 지원으로 우선 나무가 지원되고 또 임용복합 시범단지 조성에는 양무장 현대화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양무장 현대화에 필요한 경운기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그런 현대화 물품 지원하는데 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는 이 대북 지원 재단이죠. 에이스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묘목 또 종자를 지원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네. 예, 북한의 그 산림 녹화를 위한 후원이나 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최근 그 이거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북한의 뭐 산림 녹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표명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외부를 통해서 이런 지원 요청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남한 단체들도 산림 녹화 부분에 있어서 뭐 지원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던 차였는데 그 뭐 남북한이 뭐 정치적인 정책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다행히 올해 8.25 그 회담 이후에 그 시작이 좀 물꼬가 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8.25 남북합의 이후에 네.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죠.
예, 네. 더더욱더 그렇죠.
아직 그닥 활발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북의 그러니까 남한 쪽의 민간 단체들은.
아, 그렇군요.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최근의 상황들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그 최근 들어서 이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해서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네. 지원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또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현재 민간 단체 중에서는 아시아 녹화 기구가 뭐 유일하다는 얘기는 좀 들은 상황이고 에이스 경함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던 단체고 또 종교단체로서 카리타스가 최근에 지원을 했다라는 특히 이제 산림 녹화 쪽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은 확실히 아닌 거군요.
예,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전에 활동을 했던 남한의 이제 민간 단체들이 아직도 이제 북한에 관련 단체들하고 접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현재 북한의 산림 녹화 황폐화 현상이 꽤 심각하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아, 그 수치로는 뭐 거의 한 30% 이상이 황폐화됐다라고 하고 그 황폐화를 떠나서 이제는 황폐화되는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황폐화된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복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거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기를 놓치면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이 깨닫고 이 산림 녹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단체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 민간단체도 이 산림조카라는 사업이 굉장히 비정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정치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물건을 키면 산림조카라는 사업이 워낙에 큰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남북한이 정부청에서 굉장히 대중화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아시아 녹화 기구를 통해서 한반도 녹화 계획 또 나무 한구로 푸른 한반도 이런 그 계획들 기금 모금 캠페인이 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인가요?
예, 예. 그 한국에 있는 한 언론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남한의 시산 녹화 사업이 그 전 국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북한까지 다 같이 산림 녹화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통일을 위한 준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 국민이 한반도 저희가 백두대간을 녹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 국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한 그릇씩만 쉬우면 우리 한반도가 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예, 저희가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 통일 후에 네. 한반도의 그 산림 녹화를 위해서 산림 복구를 네. 해야 되는데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네. 복구를 위해서 남북한이 어떤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단순히 나무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남한의 기찬 녹화가 성공했던 것이 식량하고 연료, 그래서 나무를 쓸감으로 쓰고 있는 연료를 지원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림 나무를 지원한 산림 녹화로 시작하지만 통일 후에는 그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식량 지원하고 그리고 그 기후변화 대응 기존에 이제 연탄이나 뭐 이런 연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있어서 재생에너지까지 해서 연료 부분에 의한 식량 연료 나무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녹화 기구 김소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한 지원과 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국 유한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되면서 한국의 유한화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국제 통화기금 IMF가 중국 유한화를 특별 인출권으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한국 경제가 수성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와 유로, 또 파운드, 엔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 무역에 위안화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 또 중국 위안화가 부상할 때까지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경제 시장이고 한국도 FTA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유한화 거래도 당연히 많아지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거래하는 통화 중에서 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은 3%대로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위안화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국제 기축 통화가 되면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위안화 기축 통화 편입은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당장 지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위안화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소식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동안 달러 외에 기타 통화로 분류되고 있던 위안화 정말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636억 달러 규모고요. 이 가운데 62.5%가 달러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중국 위안화 유상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가 되면서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그 연관성이 높은 한국은 더불어 경제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무역 거래를 보자면 그동안 90% 이상 달러를 결제하고 있던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원화에서 달러화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할 때 들여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면 환율 변동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이 한국 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불안해진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면 중국 시장도 충격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 시장 평균 환율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 정부로는 처음으로 중국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외평채를 올해 안으로 발행하겠다. 또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도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무장지대 한국 측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던 군인 한 명이 오늘 퇴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군에서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한국 지역에 몰래 내설한 목함 지대를 위한 도발로 결론을 내렸지만 북한 측에서는 남쪽의 모략극이라고 부인했던 그 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두 명의 하사관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두 다리를 잃었던 소방사의 하재헌 하사를 구하려다가 2차 폭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었던 23살 김정원 하사가 오늘 걸어서 병원을 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4개월 만입니다. 오늘 기자들 앞에서 뭐 걸어주십다라는 요청에 두 발로 번쩍 뛰는 완쾌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하사는 오른쪽 다리에 의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군 병원에서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의학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협진을 통해서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외상 후 수술장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감안한 그런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투복 차림에 아주 건강한 모습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20대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큰 그 부상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고 한국 사회 걱정이 컸습니다. 만약 나의 아들이 내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요. 지뢰 폭발 후에도 급히 났던 그 전후에 사고를 당한 뒤 병실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두 군인의 영향으로 다시 군상병들의 제대 연기, 또 군인들의 성원과 격려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도 병원을 유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그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가족들도 위로했는데요. 당시 복무 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에는 최대 30일 동안만이라는 법규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때마침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직접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군인들의 치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군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복귀를 위한 맞춤형 재활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군과 민간 병원이 특전사였던 김 하사가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이런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하사와 함께 부상당했던 21살의 하재현 하사, 양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지금 현재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난이도 높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김정원 하사보다는 조금 더 재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국 국방부는 두 하사가 현재 중사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내부 심리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보직을 배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요즘 한국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군요. 그런데 반가운 비는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를 기다렸던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내리고 있는 비. 달갑지는 불청객입니다. 메말랐던 댐과 저수지, 또 강에는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고는 있지만 겨울 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장마처럼 이어지고 있는 겨울비에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한기, 남쪽에서 올라온 고기압을 만나서 눈과 비로 지금 한국 곳곳에 시비를 엇갈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이쪽 미국 워싱턴 일대에도 3, 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네. 계속 내리고 있는데 자, 한국의 경우 수확해야 하는 겨울 작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호랑이도 긴장케 한다는 꽃감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꽃감 단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충청북도 영동이 유명합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걸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꽃감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지 않고 썩거나 물러서 떨어지는 비가 피해가 나고 있는데요. 해마다 그 12월 중후반에는 이 지역에서 꽃감 홍보와 판매를 위한 대대적인 그 축제를 여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실험하고 꽃감도 다 말려지려는 상황에서 시끌벅적한 잔치를 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보령 지역의 경우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24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여름철 강우량의 2배가 넘는 정도인데요.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채워지지는 않았었고 날씨가 또 춥지 않아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충북 옥천 지역 대청호의 얼음 낚시로 관광객을 모으는 겨울 축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도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미군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부대 병력을 곧 파병할 예정입니다. 태국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가 퇴인 세인 대통령과 선거 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ISIL을 겨냥한 미군 특수부대 파병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ISIL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 원정 타격 부대를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라크에 파병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군 관계자는 200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상군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논란이 많은데 병력 수가 이번에 나가는 병력 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카터 장관은 이들이 기습 작전과 인질 구출, 정보 수집, 그리고 ISIL 지휘부의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들을 파병하는 이유는 신속한 작전 수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VOA에 ISIL 지휘부와 통제 기능을 겨냥한 신속한 작전이 필요할 때 이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라크로 파병이 되면 주로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이라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모두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터 장관은 이들이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 또 쿠르드 자치 병력과 협력할 것이며 시리아에서는 단독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사드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이 발생했고 내전 중에 자국민을 학살하면서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미군이 얼마 전에도 소규모 특수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상에서 지원 임무를 담당할 50명 규모의 특수부대 병력 파병을 승인했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요, 아직 이들의 작전이 시작 단계지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기란 판단에 따라 특수원정 타격부대에 이번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에 대응한 작전의 성과가 있다는 겁니까?
카터 장관도 어제 청문회에서 그런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카터 장관은 ISIL이 몇몇 핵심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이 시점에서 미군 특수병력을 보냄으로써 ISIL을 겨냥한 작전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 관계자는요, 최근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쿠르드 병력이 ISIL이 점령했던 전략적 요충지를 탈환했고 또 시리아에서도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병력의 ISIL 대응에 성과가 있었던 점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ISIL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약점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특수부대 병력의 파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ISIL을 완전히 수탕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는 것도 미군의 입장인데요.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얼마 전 미국의 한 군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최근 ISIL을 겨냥한 지상작전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ISIL의 확산을 막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군 특수부대 병력 이라크에 파병이 될 예정인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을 겨냥한 이 미군 부대의 타격 작전이 벌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은 아닙니다. 카터 장관의 어제 청문회 발언에 따르면요. 올 초 시리아에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ISIL 재정 담당인 아부 샤야프를 사살하고 그의 부인을 체포했는데요. 이를 통해 상당한 양의 정보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이라크에서 ISIL의 처형되기 직전인 인질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라크 정부도 미군 특수부대 파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군의 지원을 환영하면서도 미군의 독자적인 작전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이데르 알 라바디 이라크 총리가 성명을 냈는데 세계 우방들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지상 전투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특수작전은 반드시 이라크 정부의 승인 또 이라크 군과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승리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선거 후 처음으로 퇴임생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대통령 관저에서 두 사람의 면담이 45분 정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면담 내용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테인센 대통령과 수치 여사가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선거의 승자에게 평화적으로 정권이 이양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평화적인 정권 이양 합의는 현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승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수치 여사가 먼저 회동을 제안했었다죠?
그렇습니다. 수치 여사는 총선 후에 압승이 확실되는 상황에서 테인센 대통령 그리고 군부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고요. 당시 테인센 대통령도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이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담에서 다시 한번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거고요. 수치 여사는 앞으로 군 최고 사령관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이번 총선 승리로 단독 정부 구성이 가능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민족연합이 이 군부 의석을 포함한 총 657석인 상원 의석 중에 59%를 확보해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또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가 여전히 일부 핵심 정부 부처를 장악하고 있고요. 또 전체 의석의 25%가 자동으로 군부에게 돌아간 상황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군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치 여사가 이 총선 압승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이 영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치 여사는 대통령 위의 지도자로서 계속 이 국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